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2주 정도는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안 좋아가지고는 좀 비실비실했는데 표를 안 내려고 더 막 일을 좀 쓰고 그래서 뭐 그래도 작년에 제가 샷을 두 개를 다 맞았거든요. 독감이랑 코로나랑 이제 첫해 둘째 때 감기가 뭐 그런 게 걸렸었는데 아, 여기 감기는 너무 독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덩치가 커서 그런지 감기 바이러스도 훨씬 양이나 막 이런 게 다 훨씬 큰 느낌. 그래서 거의 감당할 수 없는 감기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작년에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코로나도 맞고 독감도 맞고 해가지고 이래저래 하여튼 뭐 좀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잘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 제일 수요일이 거의 사순을 마친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약간 그렇게 아 이게 건강한 게 아플 때 알잖아요. 그 건강한 게 건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지난 이제 시절에 기억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보좌 때 성직자 수도자 성령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때는 허리가 엄청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다가 방지턱이 나오면 방지턱이 너무 무서울 정도로 방지턱 탁 지나가면 허리가 막 운전하다가 그게 통증으로 올 정도로 안 좋았었는데 그래 성직자 수도자 세미나 들어갈 때도 아 좀 허리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들어갔는데 그 이제 저녁 때 이제 뭐 안수하는 예식이죠. 안수 예식하고 그 다음 날 서로가 이제 받은 체험들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노수녀님이 일어나시더니 거의 한 100도 120도로 인사를 하시면서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당신 허리가 한참 아팠는데 허리가 멀쩡해졌다고 그러면서 진짜 막 한 거의 100도 가까이 인사를 하시면 이렇게 못했었는데 아주 시원하게 인사할 수 있다고. 근데 저는 여전히 아팠거든요. 저도 안수 받으러 들어갔고 나도 아팠는데 왜 저 수녀님만 낫고 왜 나는 지금도 이 모양이냐라는 그 뭐라 그럴까 그 나의 기도에 대한 무응답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왜 저 양만 낫고 왜 난 안 낫지라는 생각. 물론 저는 그 세미나에서 다른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드리는 이유는 그 다음 주 주일부터 제가 한 3주나 2주 정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달아서 이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뭘 가지고 드릴 거냐면 가톨릭 교회의 어떤 영성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좀 낯설어 하실 수도 있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단어가 어두운 밤 아니면 무지의 구름 또 영적 어둠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영성 신학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다 보면 또 만나게 되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특별히 성인들이 그러니까 아주 기도에 깊이 침잠한 성인들이 자신의 기도 중간에 겪게 되는 어떤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아주 특수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 일상, 우리와 같은 일상적인 교우들에게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관계가 없는 영성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쪽 아주 상위의 레벨만 그걸 겪고 하위의 레벨, 레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어둠 밤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의 일상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계속 고민을 하고 공부하고 또 저도 기도해보고, 또 가장 힘들었던 게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사후에 서간집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서간집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그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영적 어둠에 관한 이야기인데, 뭐 세상은 뭐 사기꾼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뭐 거기에 대한 큰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이 수녀님을 이제 성인품에 올리셨죠. 그 이후에. 그래서 그 영적 어둠, 어둠 밤, 무지의 구름이라고 표현되는 그 영성의 그 어떤 상태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생활과 어떤 깊은 연관이 있는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아주 상당히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두 번 아니면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성요한, 아빌라의 대데레사, 그리고 뭐 프란치스코 성인, 또 잔다르크, 또 마더 데레사, 심지어는 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까지도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쭉 이어지는 계보 속에서 이 영적 어둠이라는 게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러니까 한번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뭐 어렵든 말든 그냥 올해 제 모토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한다. 교훈을 알아듣든 말든 제가 그거기 때문에 컨셉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찾아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요즘은 AI 같은 거 너무 잘 돼 있으니까 한번 영적 어둠이나 아니면 어두운 밤이나 무지의 구름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대충의 개념을 갖고 오셔서 저랑 이야기를 하면은 훨씬 이해하기도 좋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무응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그 무응답에 대해서 사실은 성인들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보화라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예고편 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두 번 아니면 세 번에 연결해서 그 영적 어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그 성인들의 삶을 가지고 한번 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순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주되게 떠오르는 화두는 우리 신앙의 주제는 뭐 참회, 회개가 되죠. 하지만 이 회개라는 이 추상적인 단어를 이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마도 이 고해 성사라고 하는 교회의 칠성사 가운데 하나의 어떤 제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라는 나의 성찰에 대한 고민보다, 아, 이번에는 또 어떻게 이 부담스러운 고해 성사를 잘 보아서 넘어갈까, 해결을 할까 하는 고민이 앞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두 가지 다 성찰이겠지만요. 그렇다면 이 고해 성사가 부담스러운 이유가 뭘까요? 부담스러운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사순시기 첫 주일을 맞아서 오늘은 그 이유를 고해 성사가 이 치유의 장소로 느껴지기보다 무언가 이 재판받는 자리로 느껴지는 마음 때문이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고해 성사는 치유의 장소일까요? 이 재판의 장소일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물론 마음은 그렇게 가시겠습니다만, 이게 막 이 그 몸이 또 그런 게 있죠.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옛날에 고해 성사 보러 들어가셨다가 신부님한테 심하게 야단 맞고 어떤 분들은 울면서 나온 기억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판공 때였겠죠. 성사부로 들어갔다가 신부님이 죄가 그것밖에 없냐라고 추궁을 하시는데 그 말에 그냥 식은땀이 나서 빠지지도 않았던 주임이사도 몇 번 빠졌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 많이 지어놓고 왜 말을 안 하냐고 막 그렇게 야단을 맞고 나와서 제가 또 그날 미사 복사서로 갔었거든요. 그래 신부님이 나를 알아볼까 봐 괜한 어린 마음에 막 무서워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 성사가 치유의 자리라고는 하는데 이렇듯 여전히 우리에게는 무언가 부담스러운 자리, 또 심판받는 자리, 또 벌을 받는 자리로 느껴지는 부분도 여전히 있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만든 것은 교우들의 탓이 크다라기보다는 교회 탓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동시에 교회는 고해 성사가 재판의 자리가 아니라 온전히 치유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변화의 과정 중에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고해 성사는 심판의 재판소와 치유의 병원에 두 가지 상반되어 보이는 개념이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고해소 안에는 재판소와 병원의 긴장관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긴장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치유의 장소로 온전히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통치나 심판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된 주요 이유는 고해성사 말고도 그런 흔적들은 많죠. 주교가 가지고 있는 이 왕관 같은 그 모자랑 지팡이도 하나의 어떤 통치 개념에서 나왔죠. 사실 사목자의 개념과 군주의 개념이 같이 섞여 있죠. 그래서 이런 이유는 아주 옛날 그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 민족에서 멸망한 그 시점 즈음이 됩니다. 게르만족이 로마를 완전히 멸망시키긴 했습니다만 뭐 정치나 경제나 종교, 문화 모든 면에서 그들은 로마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힘만 셌던 거죠. 그래서 로마는 망했습니다만 로마 가톨릭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고 게르만은 로마 가톨릭에게 자신들에게 그 로마의 모든 유산을 전수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종교를 받아들이는 방법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집단의 왕이나 아니면 영주가 특정 종교를 선택하면 나머지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백성은 당연히 왕이나 영주가 택한 종교를 따르고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선택이랄 게 없죠. 그래서 복잡한 교리는 그 백성에게 거의 의미가 없었고 그래서 단순한 교리를 주입하고 그에 따른 생활을 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가톨릭이 그렇게 유럽의 정신적 지주가 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한 왕이 바라는 신앙을 위해서 신앙을 통해서 일사불란함을 정신적으로 만들어놓으면 왕이 통치하기도 훨씬 좋겠죠. 그래서 가톨릭은 심판하고 통치하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중세시대를 관통하게 되고 종교개혁 때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유럽의 정신도 가톨릭이라는 종교를 통해서 성숙하게 되었고 그 성숙함이 이제 우리는 통치와 지배, 종교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선언한 게 종교개혁이 됩니다. 그렇다고 가톨릭의 교리가 모두 통치와 지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영적이고 신비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주류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통치와 지배의 개념으로 천년 넘게 유럽을 다스렸습니다만 이 본의 아니게가 또 무서운 게 또 그렇게 하다 보니 가톨릭이 그 개념에 완전히 젖어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가톨릭은 기존의 관성을 곧바로 물리치기가 어려웠고 트렌트 공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쇄신했습니다만 기존 중세 교회의 경직성을 온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어중간한 상태로 다시금 그 종교개혁 때부터 교회는 한 500년을 19세기 정도까지 살아가게 되고 이제는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으로 쇄신을 해야 한다고 외치고 그렇게 대화하고 선언한 게 사건이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제 심판하고 단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자비를 앞에 두고 대화하고 공감하고 아파하는 교회가 되자고 외쳤지만 이 제비 한 마리가 온전한 봄을 가지고 올 수는 없듯이 여전히 교회는 공의회의 그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과도기적인 시기를 지금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 성사 안에 두 가지 모습이 여전히 담겨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치유가 중심이 되는 고해 성사의 좋은 예가 바로 동방정교회의 모습입니다. 뭐 동방정교회, 그리스정교회, 뭐 아니면 정교회, 오르토독스라고 뭐 다양하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동방교회는 로마 가톨릭과는 역사적으로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교회 안의 통치나 지배 개념을 주된 개념으로 가진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교회 신학을 탄탄한 뿌리에서 잘 지켜왔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서 로마 가톨릭이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로마 제국이 콘스탄티노플로 천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천도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그리스 지역에 그 문화유산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로마의 열등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고해 정사를 들어가게 되면 여전히 사제에게 고해를 한다라는 신앙적인 분위기가 큰데, 동방교회에서는 물리적으로 사제에게 고백하지만 똑같지만 사제는 정말 인형과 같은 도구일 뿐 하느님에게 직접 이야기한다는 영적 인식을 우리보다 훨씬 강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동방 정교에서는 고해소에 들어가면 신자들이 예수님에게 고백을 한다라는 영적인 느낌이 더 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코나를 고해소 안에 보이도록 걸어둔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사죄경의 형태에서도 구분됩니다. 가톨릭에서 사제는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만, 동방교회에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시기를 빕니다 라고 사제경으로 기도합니다. 사제가 용서의 주체로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인간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도 크다라는 것을 사제경의 기도 말마디를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리고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 성찰을 할 때 자신의 죄를 낱낱이 정리하고 고해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이 낱낱이라는 단어는 자주 쓰입니다. 심지어 교회법을 보면 고해성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특별히 중죄에 대해서는 횟수까지 최대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고해성사를 하나의 재판과 심판의 개념으로 만들게 되는 부분입니다. 고해성사가 여전히 죄의 목록을 나열해야 되는 장소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동방교회는 그러한 형식을 정해두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동방교회에서 고해성사는 죄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자리로 우선해서 봅니다. 물론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떤 이는 자신의 중죄에 대해서 횟수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고해의 구체성은 교회가 정해두는 게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되고 하느님의 신비에 맡게 되는 성숙함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치, 지배의 개념이 정점에 달했던 것은 유럽의 중세 말기 시기로, 그래서 쭉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심지어 그 특정 시기, 말기의 시기 유럽의 백성은 교황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교황도 스스로를 천국 문의 문지기로, 단지 문지기가 아니라 그 출입을 허용하는 권리를 가진 문지기로 스스로를 여겼습니다. 교황이 당시 쓰고 있었던 삼중관은 그래서 천국에 대한 다스림의 권한도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교황이 대립했던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을 전후해서 교황권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분위기가 여전히 현대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신념은 결국 교황이 강력하게 건의하고 제시했던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 가자라고 이제 선동한 첫 번째 사람은 교황님이거든요. 전쟁, 예루살렘 성지 탈환 작전이라는 사건으로 그 사건이 이 교황권을 스스로를 붕괴하게 만드는 일이 되었죠. 그래서 가톨릭의 고해성사 안에서 느끼게 되는 이 법적 용서라는 개념은 바로 이러한 복잡한 교회의 시간에서 기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이제 이 장소를 영적 치유의 장소로 온전히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톨릭 교회의 고해성사 안에서 치유와 자비의 개념이 전혀 없었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것이 주류가 되지 못했다라는 말이고, 이제 교회가 이제 온전한 자비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자기 살을 깎아나가는 노력을 지금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노력 가운데 하나가 이제 보속이죠. 중세교회 고해성사의 보속은 아주 엄격한 편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고해소에서 사제가 이 사람은 죄가 가벼우니까 주님에게도 5번, 이 사람은 죄가 너무 무거우니까 주님에게도 1000번, 10000번 이런 식으로 보속을 주지는 않습니다. 옛날 중세 때 초기에는 그 보속집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 이제 매뉴얼을 보고 무슨 죄를 말하면 쫙 찾아가지고 이 죄는 여기, 이런 식으로 거의 형벌에 가까운, 그러니까 그 죄에 합당한 벌을 주는 식으로 보속을 주었었죠.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한 벌로 보속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을 정화시키기 위한 영적인 노력을 이어간다는 다짐으로 구에서에서 보석이 이제는 주어집니다. 그리고 구에서 밖에서 이루어지는 보석은 이제 구의 성사가 단지 구의 성사만으로 끝나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 됩니다. 내가 하느님에게 자비를 받고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내 이웃을, 심지어는 내 자신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다짐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삶에서 베푸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나의 고해 성사가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제경으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교회의 성사는 변화하지 않음과 변화의 조화로움 속에서 그 생명을 이어갑니다. 변화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은 하느님의 사랑이고 변화해야 되는 부분은 그 하느님의 사랑을 최대한 잘 표현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고해 성사도 교회 역사 안에서 그랬듯이 또 변화되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더욱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변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꾸준한 성사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 반복 속에서 교회는 깨우침을 얻고 또 변화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해 성사를 꾸준하게 보아주심으로써 교회는 그 변화에 대한 힘을 얻게도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느님의 자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또 교회 성사 생활에 적극 참여하면서 또 신앙생활 또 이 사순 시기 또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